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요. 안토니오 핀토와 자크 모렐렌 바옹이 함께한 센트럴 스테이션이었어요. 브라질 영화 중앙역의 테마 음악입니다. 이 살짝 튜닝이 안 된 듯한 느낌의 피아노와 오래된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피아노 연주가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요즘 월드컵 때문에 이 세계인들의 관심이 브라질로 또 향하고 있죠. 그래서 이 브라질 음악을 그래도 알게 모르게 듣고는 있지만 브라질 영화는 사실 볼 수 있는 게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영화 이 중앙역은요. 1998년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곰상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봉됐던 작품이에요. 역에서 이 편지를 대필해주는 중년 여성이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과정을 그린 로드무비입니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훌륭한 작품입니다. 강추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좋은 음악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손윤희 님이 여름의 시작은 장마라고 해요. 히사이시조의 써머 밝은 곡이라 우울할 때 듣는 곡인데요. 장마가 끝난 후에는 밝은 날이 오니까 모두 기분 좋게 장마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히사이시조의 써머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그리고 캐스커의 7월의 이파네마 소녀 이렇게 두 곡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변 아나운서 만나볼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어제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다섯 뮤지션이 쓴 글을 읽고 그 뮤지션의 음악을 함께 듣는 것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도 그런 시간을 마련하게 될 텐데요. 다섯 명의 뮤지션이 쓴 진솔하고 담담한 글이 담겨있는 책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유난 씨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정말 많죠.
어떤 거요?
뭐 날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아, 그러네. 네.
네. 내 몸 상태 같은
몸
것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기침, 재채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네요, 진짜.
네, 뭐 같은 음식을 계속 먹었는데도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 네.
맞아요.
뭐 또 운동 같은 것도 게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또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네, 그렇죠.
맞네요.
네, 굉장히 많죠.
그럼 마음대로 되는 일 있으세요?
박규민 아나운서는 다 마음대로 되시나 봐요.
저도 마음대로 다 안 되고요. 저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뭐 일도 그렇고 사람? 사람, 인간관계 그런 게 진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그게 돼요?
안 되는군요. 네.
네.
어제는 주유나 씨를 주제로 읽어봤죠.
네, 주윤아 씨가 쓴 글을 읽고 주윤아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네, 오늘 또 한 명의 뮤지션을 새롭게 알아봐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오늘은요. 김목인이라는 분인데 2004년부터 캐비넷 싱얼롱스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2010년까지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또 작곡을 하기도 했고요. 지난 2011년에는 첫 솔로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노래하는 음유시인 버스킹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글을 통해서 이 김목인 씨를 조금 더 가깝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사랑 노래로부터. 아무튼 이번에도 사랑 노래는 없나 보네요. 이 집을 내기 전이었던 지난 가을, 공연장에 놀러와 신곡을 좀 더 해보라며 궁금해하던 김태춘이 물었다. 수록곡들의 제목이라도 귀띔해달라고 하더니 제목만 들어도 알 것 같다며 한 말이었다. 왜? 이게 다 결국 사랑 노래지. 내 싱거운 대답에 매니저와 태춘 둘 다 웃는다. 깊이 생각지 않고 한 대답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한 번 더 생각이 났다. 그래, 그러고 보니 왜 사랑 노래는 별로 없었지? 언젠가 아내와 대학로에서 만났던 날, 우린 결혼 전이었고 난 아직 우리의 연애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 오후에 둘이 음악이 나오는 카페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랑이란 건 마치 혼자 몰래 어디에 가서 좋은 음악 듣고 오는 것 같구나. 매일 오후 혹은 저녁, 온전하고 은밀하게 음악을 듣기 위해 누구에게도 가는 곳을 알리지 않고 한적한 곳을 찾아 무언가에도 쫓기지 않고 긴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음미하며 듣는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성향이 이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는 어느 정도 공적인 공간인 노래에 유독 내 사랑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오래전 어느 영화 시사회에 갔다가 사회자가 경품 이벤트로 돌발 프로포즈를 열었는데 어떤 커플이 자신의 프로포즈를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아주 놀랐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재미있어 하긴 한다. 아마 인생의 요소들의 배치가 좀 다른 것 같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 유별나듯이. 문제는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는 점인데, 그러다 보니 20대에는 연애 쪽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 그런 이야기를 내 쪽에서 먼저 잘 안 하니까 대화 상대들도 왠지 나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대외적으로 좀 과묵해 보일 뿐 누군가와 단둘이 있을 땐 곧잘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말을 안 해 건강을 해칠까 봐 걱정해 줄 필요는 없듯이 나의 사랑에 표현이 너무 부족할까 걱정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오히려 말의 세계에서가 아닌 실제 생활에서의 열정으로 치면 난 세상사와 사람의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난 항상 조용히 삶과 사랑에 빠져 있다. 이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질이다. 살아있는 자체가 지긋지긋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예를 들어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있느냐고 물으면 굳이 반론하진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곤 한다. 글쎄,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기질이기에 난 대인관계로 가득한 시간에서 잠시 물러나면 다시 애잔하게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로 돌아온다. 그걸 단순히 인생에 대한 호기심이라 불러도 좋다. 어떤 사람들에게 심심한 시간이 나에겐 심심하지 않다. 만일 내가 좀 더 대담한 성격이었다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도중에도 갑자기 노트를 꺼내 삶에서 흥미로운 것들에 대해 적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런 행동은 약간이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난 그런 기록들을 혼자 은밀히 쌓는다. 아이들이 엄마 뒤에 절반은 숨고 절반은 훔쳐보는 모습을 보면 저게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 아닐까 생각하곤 하는데 이 쑥스러움과 호기심이 나에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래서 나는 노래를 만드는 것 같다. 사랑에 빠진 기분처럼 이런저런 맴도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 미묘해서 굳이 타인에게 말할 필요를 못 느끼던 것들이 음악의 어법을 구사하며 좀 더 다른 이들도 들을 만한 형태로 정리되고 그러면서 비슷한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다. 그건 나에게 용기를 준다. 노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난 조금 어눌하고 생각을 미처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가까웠을지 모른다.
낭독에 이어서 캐비넷 싱얼롱스의 여기까지 가져온 노래뿐 들려드렸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사랑 노래로부터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김목인 씨의 글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김목인이라는 이 뮤지션을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글을 읽고 또 그 글이 끝나고서 이제 이분이 속해 있었던 이 밴드의 음악을 들으니까 조금은 어떤 분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도 아직은 네. 잘 모르겠네. 한 글을 하나를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악도 좀 더 들어보고 싶고.
맞아요. 저는 좀 글을 읽으면서 김목인 씨 글을 읽으면서 좀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비슷한가요?
뭐 저도 지금 이제 하나만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진 않지만 저도 뭐 이렇게 할 때 별로 티를 안 내는 성격이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서 저도 세상사와 사람에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은데
네.
겉으로는 별로 그런 거를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면 꼭 그런 분들에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모르죠 뭐. 네.
사랑을 할 때 티를 안 내세요? 사랑할 때도?
전 뭘 하든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근데 뭐 티가 몰래, 나지 않을까요?
몰래 하시나요? 그럼 연애를? 어떠세요?
뭐 별로 예 저는 뭐 주변에 알리고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몰래 만났다 몰래 헤어지고 또 몰래 만났다 몰래 헤어지고
뭐 몰래라는 표현 이런 건 좀 네. 그런데 유나 씨는 어떠신데요?
왜 갑자기 저한테
아니 왜
반문을 하세요? 대답을 하셔야죠.
답했잖아요. 저는 네, 약간 네.
저는 사랑할 때 주변에 티를 팍팍 내죠.
아 정말 어떻게요? 네,
자랑하고 싶고 막 같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요 저는.
그렇구나. 이게 남자와 여자의 성향인 건가?
아니요
아닌가?
그런
저만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사람마다 그냥. 다른 것 같은데 또 사랑 말고 보통 때 이런 일적인 거는 저는 사실. 표현을 많이 하진 않아요. 예, 뭐, 아, 힘들어. 뭐, 부터 시작해서. 잘 돼도,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막 그렇게 막 자랑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잘 힘든 거 있어도 막, 아, 힘들어.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근데 사랑할 때는 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다 그냥 어떤 것든 다 약간 표현을 안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비밀이 많은 여자군요. 네.
그렇다면 뭐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뭐 그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뭐 근데 이게 사람마다 표현 방식의 이 성향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약간 문제는 성향 차이는 성향 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성향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수.
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쪽에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네. 그런 사람들은 드러나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게 이제 우세한 쪽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얘기 자체를 안 하니까. 네. 똑같은 수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더 활발하고 자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지다 보면 그게 일반화가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네. 그렇군요. 네. 우리 비밀이 많은 시크릿 박기민 아나운서와 함께 책 읽어주는 여자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함께 읽고 있는 책이죠. 다섯 뮤지션의 산문집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네, 오늘은 김목인 씨의 글과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 김목인 씨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있으시대요.
네.
그런데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다고 합니다. 결혼하니까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과연 김목임 씨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결혼하니까 좋나요? 결혼하겠다고 찾아와 앉아있는 두 젊은이에게 장인어른께서는 못 믿어온 심정으로 결국 물으셨다. 그래, 사랑하긴 하는 건가? 바보같이 나는 사랑을 증명하라는 줄 알고 말을 버벅거렸다. 사랑의 증명이 필요한 순간과 사랑을 선언해야 할 순간을 또 혼동하고 만 것이다. 결혼하니까 좋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것이 OX 퀴즈라면 좋다고 대답하면 되지만 상대방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결정에 참고를 하려는 분위기일 때면 뭐라 말해야 하나 좀 더듬으며 뜸을 들이게 된다. 경험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는 싶지만 누구나 사정이 다르고 몇 년 사이 사회 구조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부쩍 결혼을 망설이거나 포기하도록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부터 일단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래서 결혼 생활과 관련해 아직은 좋고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마치 코스를 수료한 동기들처럼 선배들의 일관된 코웃음이 느껴진다. 당연히 아직은 그렇지. 이런 느낌? 내 결혼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말하기엔 아직 많은 걸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글쎄 뭐랄까 하며 생각을 정리해보는 정도의 글이다. 결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지금 와서 돌이키면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장애인 어른으로부터 예상되는 질문을 상상하며 편지를 쓰던 저녁도 있었고 속상해 결국 울음을 터뜨린 아내를 달래며 상견례 자리에 나가던 오전도 있었다. 그런 걸 왜 하는지 남자들로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온갖 선택이 존재한다는 결혼 준비 과정도 보게 되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모든 건 어쨌든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다. 난 결혼식장의 마지막 몇 걸음을 무사히 걸어나왔다. 그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체계적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내가 약간의 유머를 갖고 이 이야기를 할 만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여전히 결혼은 여기 괜찮아요. 한번 와보세요. 하기에는 큰일이다. 아내와 나는 평소에는 낼 일이 없는 힘을 총동원해 그 과정을 지나왔고 그래서인지 미혼인 사람들에게 그 힘을 체험해보라고 할 수가 없다. 미혼이라는 상황이 스스로에게 한창 리얼인 사람에게 현재가 아닌 가상의 상황을 에너지를 총동원해 상상해보라고 하기에 우리의 일상들은 충분히 버겁다. 아마 기혼자가 미혼자에게 결혼이 어떤 느낌인지 얘기하기 쉽지 않은 건 그래서인 것 같다. 겪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겪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샘플을 써봐도 물건 사기가 망설여지는데 결혼은 말할 것도 없다. 인생에 대해 유일하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몇 갈래 중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 하나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매 선택마다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일 테고. 그러나 무언가 선택한 뒤에 인생은 매끄럽기만 했었던가? 선택을 둘러싼 자신의 인생관을 들여다보는 게 더 현실적일지 모른다. 인생이란 것이 너무도 아끼는 물건 같은 것이라 시험대에 놓기조차 망설여지는 것인지 정말 평생이 하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문제 말이다.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 자신이 쌓아온 좋은 예감을 믿지 않으면 머리로 생각하기에 너무 많은 선택들이 있고 결혼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답 없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대차대조표처럼 적어보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나 역시 결혼을 계속 미뤘을 것이다. 그건 굳이 표를 그려보지 않아도 아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결혼을 결심한 다음에는 대차대조표에 표현되지 않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 당분간은 마음 흔들릴 일이 많을 테니 괜히 흔들리지나 말자고 마음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당신의 글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런 것이며 당신의 글에는 결혼 과정에 즐거웠던 점들은 너무 덜 묘사돼 있다고. 물론이다. 아주 많은 일들이 더 있었다. 그러니 내게 결혼이 주관적으로 좋은 건 확실하지만 객관적으로 좋은지 묻는 거라면 더듬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목인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니까 좋아요?
저한테 물은 거 아니시죠? 뭐 안 이렇게... 해봐서 몰라요.
이렇게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친한 친구인데 결혼을 이제 한 친구면 네. 그냥 이렇게 묻죠. 결혼하니까 어때? 그냥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들을 해요?
다 다르죠 뭐. 근데 진짜 좋아 너도 빨리 해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최대한 늦게 해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못 믿겠어요 저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행복해서 야 정말 좋아 빨리 결혼해 라고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 결혼했는데 막 안 좋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솔직히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좋아 너도 해라고 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빨리 결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
결혼한 친구들과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대화 주제가 약간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여자들은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를 만나면 대화 주제가 벌써 네. 이제 남편 이야기, 시댁 이야기,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얘기들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러실까요? 남자분들 결혼하시면 좀 대화 주제가 달라지지 않나요?
남자들은 글쎄 저도 결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냥 한숨부터 쉬는 것 같아요.
아, 결혼하니까 좋아? 네. 물어보면?
네. 아니 뭐 좋아 이런 것보다
결혼 얘기를
결혼
하면?
얘기가 나오면
아, 주제 자체가. 네. 그렇구나.
약간 뭐 여자분들은 이제 뭐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아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자들도 결혼 얘기를 하면 막 긍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약간 시댁의
욕.
상황 딱 욕이라고 욕. 하긴 그렇지만.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런 일이 있으면 나 정말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혹은 뭐 시누가 있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푸는 것 같아요. 나와서 스트레스를.
그럼 이제 친구들이 야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이제
공감을 또 해줘야죠.
네, 공감하면서
박수 치면서. 네. 맞아.
어머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간혹 그런 경우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야 진짜 좋아 빨리 해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있었나? 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네. 그동안에 이제 물어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런 대답이 있을까요? 결혼하니까 어때? 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대답.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니까 뭐가 제일 좋아? 라고 한번 예전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했던 대답이 이랬어요. 내 편이 생겨서 좋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남편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걔는 이제 내 편이 생겨서 좋아 그 말을 했는데 그게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은 진짜 되게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리 서로 싸우고 뭐 네.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족이고 그죠? 결혼하기 전과는 좀 달라진 거잖아요. 서로 어떤 위치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평생 자신의 편이 한 명 생긴 거니까 그게 되게 좋다고 말을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부닥치기도 하고 심지어 뭐 화장실 쓰는 습관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부닥치는데 너는 결혼하면 와이프랑 취미 활동을 같이 하라고 꼭.
그런 말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은 굉장히 부부 그런
사이가 좋아진다고.
사이에 좋아진다고. 그래서 자기도 요즘에 와이프랑 그 취미 활동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되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네요. 그 친구분이.
같은 취미 활동.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취미 활동 같이 하면.
그렇죠.
네.
이렇게 결혼했던 분들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네. 오늘 또 김목인 뮤지션의 두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첫 번째 글을 읽고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글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분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도 깊고 굉장히.
네. 이분의 음악을 좀 많이 들어보시면 네. 알지 않을까요?
근데 왠지 음악은 굉장히 좀 직설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느낌이.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아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음악에 그걸 좀 그 공적인 공간인 노래에 뭐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닌가?
제가 정확한 부분을 찍었네요.
아, 그런가 봐요.
네. 내일 또 어떤 뮤지션이 주인공이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이번 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내일 뮤지션도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박기변 아나운서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도 이 책과 함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기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리사 액달의 Only You 듣고 올게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다섯 뮤지션의 산문집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 중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글입니다. 김목인 씨가 쓴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글 중에서 발견한 문장이에요. 가슴 벅찬 인생의 순간들을 접하면 굳이 그것이 사랑인지 확인하는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내일은 라이브 음악으로 마음을 전해드리는 시간, 너에게 보내는 노래가 있는 날이죠.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하는 목소리, 박혜경 씨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음악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함께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너에게 보내는 노래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EBS 경청 오늘의 마지막 곡, 에릭 클립턴의 My Father's Eyes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고요. 내일도 저 여기 있을게요.